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 2, 3차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집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닫혀진 마음을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보통 잠을 많이 자면 6시간 아니면 평균 제가 5시간 잠자는 것이 벌써 수십 년 그렇게 길이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수양의 1차, 2차, 3차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주변을 한 바퀴 이제 돌거든요. 도는데 아무 필요 없는 불들이 켜져 있어요. 그 불 한 등이 굉장히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등인데 그게 아무 필요 없는데도 그게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단 같은데 계단에는 그 비상등이 이렇게 연한 등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도 충분히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환하게 켜 있습니다. 밤새도록 켜 있습니다. 그걸 저는 계속 끌어 다닙니다. 예. 그걸 많은 분들이 내 집이면은 저 불을 켜지는 걸 그냥 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얼른 끄고 누가 저렇게 켜놨느냐고 호통을 칠 겁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후덥해서 이제 다니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둔 걸로 생각하고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베데스다 맨 밑에 건물 1층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큼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거의 아침에 나가면 환하게 켜놨어요. 수십 개 등을 환하게 켜놨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도 수십 개 등이 그냥 켜져 있습니다. 필요 없는 등이에요. 아무런 필요 없는 등인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아껴야 되는데 하고 좀 꺼주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걸 전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저녁부터라도 좀 여러분들 보고 필요 없는 등이 있는가 보고 있으면은 그걸 꺼주는 것이 우리 자원을 아끼고 또 이거 우리가 이 수양관에 우리 전기세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많이 피크로 올라가는 전기 용량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 1년 내내 그것이 기본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회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지만 수양회 없을 때는 그냥 거의 불을 많이 안 켜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 요금은 달달이 그렇게 막대하게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양회 할 때 이 전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써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끄고 절약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우리가 자원을 아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도 그 식사 양을 그 밥을 받을 때에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양만치만 받으세요. 반찬도 주는 대로 다 받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식사 이렇게 반찬 주는 거 하는데 반찬을 적게 주세요. 왜냐하면 반찬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버리져요. 그래서 그걸 먹을 만치만 받아서 그걸 다 잡수세요. 그걸 남기지 말고 잡수세요. 그래 남기려거든 아예 처음 받을 때에 그걸 먹을 만치만 달라고 해서 들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껏 풍요롭게 먹고 남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아끼는 정신을 항상 우리 몸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검소하고 검검 절약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더 본을 보여줘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해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성경 이사야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8절 1022쪽 되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허감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자, 21절 한 절 넘어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이 제일 힘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또 오후 저녁 오늘 세 번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힘들 텐데 오늘 고비만 넘기면은 이제는 내일부터는 오늘같이 시간이 많아도 지루한 줄 모를 거예요. 오늘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 귀가 닫혀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늘 고비가 넘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내일은 이제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립니다. 열리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될 텐데,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제가 배당받은 시간이 두 시간인데, 이제 두 시간을 절대 안 늘리려고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 말이 좀 빠르게 진행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원래부터, 어떤 분은 그러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 원래부터,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평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조성했다. 택지 조성하면 어떻게 해요? 택지 조성하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게 하는 걸, 그걸 조성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땅을 조성했다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땅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 예. 조성해 주셨다.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허감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허감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은밀히란 말이면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로 은밀한 가운데서, 그 뜻이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저도 몇 사람 만나봤거든요. 자기가 하도 답답하고 은혜도 없고 해서 그래서 40일을 작심하고 물만 마시면서 열심히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자기를 넘치는 은혜와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했더만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아무도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오만 능력을 다 가진 양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헛되이란 말이 뭐요?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벌이 믿으려고 예수도 안 되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 그럽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렇게 예수도 예수면 쓰는 것만치 더 의심나고 더 답답하고 더 괴롭더라고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며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속이겠습니까? 사람을 왜 속이겠어요?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따질 뜻이 있으면 따져서라도 보라. 특히 이번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무슨 방법으로도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따져, 그 상담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어르신들 상담 이런 소망관 앞에 준비해놓고 상담실을 준비해놨는데 그 상담원들이 목사님들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상담을 청하세요. 무엇을 따져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끔히 의문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 선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였으며 어떻게 경영해 가는 것이며 전도서 3장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배웠듯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날도 어떻게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사람들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말이 뭐예요?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믿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는 마음으로 보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빨간 안경을 켜고 보면 아무리 눈 떨어지고 봐도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가 성경에서 조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사도 성경과 꼭 같이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이를 맞춰서 돌아가듯이 성경과 역사는 어김없이 맞아 흘러왔고 또 맞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여호와의 책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대충대충 읽어봐? 예?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왜? 대충대충 보면은 절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렇죠? 반풍수는 집안 망하고 성경을 대충대충 본다든지 대충대충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기 딱 알맞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가도 지옥 가는 줄을 모르고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한 권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이요. 합쳐서 66권을 성경 전서라 그럽니다.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모았느냐? 사람이 모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명해서 기록을 했고 기록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모아서 한 권이 돼서 그리고 이 성경 한 권 속에는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여기 한 권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두 절을 291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사람이 한 말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증언이란 말이 뭐예요? 증거할 증, 시험할 험. 충분히 따져서 확인해보고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증언이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성취함이란 말이 뭐예요? 일이 되리라고 한 말이 그대로 됐는지 아니면은 삐뚤어져 갔는지 잘못되어 갔는지,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하지 말지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증언이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건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 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에 있는 39권 그 성경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자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죽으신 후에 또 어떻게 되실 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가 구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이가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믿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성경 내용 속에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무슨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자기는 100% 믿는답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요. 그게 못 가지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누구냐?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자기의 우월감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는 항상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은 나쁜 놈 그러지만 자기는 나쁜 놈이 아니래.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분석해서 해부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해부를 받아봐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 사람 가만히 놔둬도 구원 안 받고 못 견딥니다. 그렇죠.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밥맛이 있겠어요? 잔맛이 있겠어요? 살맛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오만 맛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찾습니다. 뭘 찾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비로소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찾습니다. 찾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안 구하면 못 얻습니다.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안 찾으면 못 만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두드리면 안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만나리라 했습니다. 안 찾으면 못 만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찾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 깨달으면 안 찾고 견디낼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찾지요. 전심으로 찾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만납니다. 틀림없이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문을 열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닫아놓기지 마세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만 주고받고 싶던 꼴보기 싫은 얼굴도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 보일 거예요. 좋아, 틀림없습니다. 좋아 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아주 예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은. 예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말로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그런 거 하는 보면은 외모로도 뭔가 좀 호감이 있는 그런 얼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더 그냥 그래도 어떻게 그걸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억누르면서 그냥 오만 비유를 맞춰가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조그만 구멍이 하나 열려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몸이 점점 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원을 탁 받게 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분을 보면은 상판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스럽고 좋아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비기 싫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세요. 닫아놓고 듣지 마세요. 나도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됩니다. 그 병돼요. 그럴 거 없잖아요. 어차피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나는 걸 한 번 처음 나는 것이고 두 번 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이면 네 번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나요?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뜨끔하고 화끈하고 병났고 뭐 이적 보고 뭐 그런 것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라 그럽니다. 예? 성경을 왜 진리라 그럽니까? 예?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 그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죠. 그 경전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하고 진리하고는 틀립니다. 진리는 똑같은 게 둘이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가짜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지. 진리는 사실이라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 좀 사실이다. 성경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지적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테니까. 없습니다. 결코 사실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다가 미리 발표해 놨습니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서다. 이 성경에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싶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 아시겠죠?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내려갔다. 근원이 돼서 흘러내려갔다. 첫째 강은 비손이요. 둘째 강은 기온이요. 셋째 강은 히떼겔이요.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이 네 강의 이름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 교인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배웠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별세계 중에, 수많은 별세계 중에 거기에 에덴 동산에 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만 죄를 지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대.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은 천사로 화연금을 들고 아무도 못 따먹게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이죠.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확인이 돼야지. 입증이 될 만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 어느 별 속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권원이 돼서 동산을 적셔서 흘러갔다. 네 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강의 이름 중에 두 강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건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뭔 강이냐?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프라데강. 셋째 강 히데겔은 히브리 말로 히데겔인데 헬라 말로는 티그리스 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아예 티그리스 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프라데 강, 헬라 말로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인류의 발생지라고, 예? 역사의 고등학교 역사 때 배웠던 지금 이라크, 고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두 강이 지금도 건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강은 어디로 갔느냐? 두 강은 지각의 변천으로 거기 숨겨졌습니다. 덮여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와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속해 일겨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방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해서 월간 과학이라는 책에 이게 실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내강 해가지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이쪽이 지중해고, 요 동그랗게 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옛날 지명으로 아수르, 아수르. 그런데 여기 티그리스 강, 그 다음 옆에 유프라테스 강,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 콜롬비아호, 유인 우주선입니다. 콜롬비아호, 고대 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사우디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덮여 있던 것이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까지 그 콜롬비아호가 지나가면서 사우디 사막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모래 사막은 5m까지 밑에까지 찍혀 나오는 그런 필름입니다. 거기서 이런 강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었다. 이게 새카맣게 돼. 이게 모래 사막 속에 이런 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강이 아니라 나일강 폭만한 큰 강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게 바로 비성강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막에 풀 한 폭이 자라올 수도 없는 이 사막에 보면은 여기 둥글고 긴 배에 탄 채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이다. 강변에는 두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과거 사하라의 푸른 강을 강이 넘실대는 초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틀면 배잖아요. 그림 배잖아요. 배. 배를 타고 할 시위를 당기는 이런 그림. 아니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의 그림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배를 그려놨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강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짐승들도 많이 짐승들이 살려면 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사시대의 두 사냥꾼이 한때 사하라 중심부에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 그림은 타실 나제르 지역에 깊지 않는 동굴 벽면에 그려져 있다. 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제르의 이 암벽 그림은 그때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막인데 어떻게 이런 짐승들이 있느냐?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에 보면 뾰족뾰족한 탑들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석유를 뽑아 올리는 시추탑입니다. 여기는 바다 속이든 사막이든 땅이든지 떨보면은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세계 석유의 70%가 매장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석유가 뭐가 석유가 됩니까? 물이 썩어 석유되는 것도 아니고 돌이 썩어서 석유되는 게 아니죠. 유기물질입니다. 식물과 동물들. 그게 뭐냐? 이 부근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했고 좋았으면 이렇게 많은 석유가 여기서 쏟아질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주변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이 나무를 전해 오는 말로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 그러냐? 아담 나무라 그러냐? 아담 나무. 그래서 선악과 아담의 나무도 우뚝 서 있다. 이라크 푸르나 지역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 넓고 넓은 갈대 늪엔 섬처럼 떠 있어 아담 나무 몇 그루만 낙원 시대를 기리고 있다. 아담 나무.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에덴의 그 광대한 나무가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그 광대한 나무가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나무가 굵었으면 광대한 나무라 그랬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던 짐승들, 만보수 짐승들, 지금도 보면 만보수 짐승들의 화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소가 그냥 한 2m 되는 큰 소의 화석들이 나오고 공룡 같은 거는 막 지체만한 그런 공룡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언제 있겠어요? 에덴 동산 때 사람도 아마 2m 이상씩 다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 날개가 1m나 되는 아이들이 타고 다닐 수도 있을 만치 잠자리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 때 시대냐? 그 에덴 동산. 그러니 거기서 많은 석유가 쏟아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시작돼서 10장까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방자가 모방자지요. 모방자에다가 배주자를 써서 네모, 난 배를 말합니다.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데 내가 내게 설계해 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이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를 신화라고 그럽니다. 신화. 어떤 목사님도 이걸 신화라고 그러더라고. 신화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만약에 노아 홍수가 신화라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5장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그럼 성경 5장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성경 속에는 믿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말도 있다. 신화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신화가 있으면 안 되죠. 왜? 구원도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주장할 수 있잖아요. 신화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를 하면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이나 지난 노아 방주가, 그리고 그걸 또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무 중에 잣나무가 단단한 나무예요? 무른 나무예요? 나무 중에 가장 무른 나무예요. 그 건축 자재로는 못 쓰는 나무가 잣나무랍니다. 그리 잣나무로 만들었으니 뭐 옛날에 다 썩어버리고 없었지.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디다 갖다가 보관시켜놨느냐? 어디다 보관시켜놨다 그랬어요? 예, 8장 봅시다. 8장에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염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었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아라랏산이 어디냐? 자, 여기 아라랏산이 어딘가 봅시다. 자, 이게 고등학교 지리부도책입니다. 지리부도책인데 여기 이라크,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원래 아라랏산이 터키 영토에 있습니다. 이 빨간 칠한 데가 여기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여기. 자, 여기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높이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게 하얀 설산이 눈이 덮여 있는 설산입니다.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이게. 여기에 방주가 거기에 묻혀 있다. 얼음 속에다 갖다 넣어놨으니까 잣나무라 하더라도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상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예. 학생 과학 뒤에 나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령 얼음 속에 있다. 뭐냐?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됐다. 있다. 노아 홍수 후 인간 수명이 단축이 됐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홍수 전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천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입증이 돼요. 그걸 시간상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 후 수명이 현저하게, 그래서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곧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요 뒤에 여기 노아 홍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아라라트 산에 한번 가봤어요. 예, 그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까지는 가봤는데요. 진짜. 그리고 그 이 방주 아라라트 산 내리다 보이는 거기 보면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박물관에 여러 자료들을 전시해 놓고 노아의 방주가 현재 아라라트 산에 묻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곳을 보고 상당히 좀 감격스러운 경험도 한번 얻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방주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랏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산과 그 끝없는 도전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아라랏산을 15번이나 오른 지질학 교수 모리스 씨를 방문해 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산을 올라가 봤지만 제 생각엔 아라렛 산은 매우 험합니다. 제가 올라가 본 산들 중에 최악이죠. 사실 남쪽에서 이 산을 보면 완만한 화산추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쪽에는 아우라라고 불리는 몹시 험한 협곡이 있죠. 그 협곡의 높이는 그랜드 캐년의 약 1.5배이고 수직의 발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도저히 타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 만년설은 항상 화산층을 침식시키고 있죠. 그와 동시에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매일 오후 산 위에 눈보라가 치고 때로는 시속 160km 이상의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전설도 등산에 따르는 치명적인 위험도 굳게 결심한 구도자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라렛산에 도전해왔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1833년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아라렛산으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산 위 4200m 지점에 빙하 밖으로 대단히 오래된 배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배의 크기를 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조사단은 다수의 동물 우리와 새장이 그 거대한 배 안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행히도 터키인들의 보고는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아라렛 산 비탈에서 모아진 이 나무 기둥과 널판지 조각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갖게 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방주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대단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곳 빙하에 커다랗게 갈라진 틈이 생겨났고 큰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방주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방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 중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어째서 방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목격됐을까요? 다른 이들이 방주를 찾으려 했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주를 보았다는 이따금씩의 보고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의 인공위성에 의해 1986년 8월에 찍힌 겁니다. 사진을 보면 아라렛산은 1년 내내 언제나 유리 같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라렛산에도 물론 계절에 따른 변화는 있습니다. 방주를 목격하는 것은 늦여름의 따뜻한 몇 달간 8월이나 9월 정도의 그 변화가 급격히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가끔 몇 년마다 온난한 기후가 반복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산 정상에 덮인 눈도 조금 녹아내립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기후가 따뜻한 이 기간 동안 방주는 보이기만 하거나 혹은 접근까지 가능할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닉슨에서부터 레이건까지 4명의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나는 UPI 기자로서 항상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동들을 취재하는 백악관 사진 기자였죠. 일이 있던 날 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우리는 폴란드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의 신년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가 터키 동부 상공위를 날고 있을 때 우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련 미그 제트 전투기가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있던 그 순간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난 보았죠. 그 험한 산의 중턱쯤에 커다란 검은 배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배의 일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나는 아라렛 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나바라, 우주인이었던 죽은 짐 어인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험가들처럼 말입니다. 1989년 나는 아라렛산 북쪽을 올라갔습니다. 아우라 협곡의 반대편이죠. 거대한 빙하와 위험스러운 크레바스가 널려있는 아라렛산을 오르는 가장 위험한 길이죠. 터키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라렛산의 특별한 지역을 조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죠.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얼음과 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m쯤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크레바스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을 때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정상 바로 약 600m 아래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장의 객실같이 보였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쭉 곧은 납작한 기둥들도 볼 수 있었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랏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 비행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취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가 다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에 기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노아 홍수는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온 세상의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까지 이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탑 하면 사람들이 이것도 신화래요. 신화라 그럽니다. 신화가 되면 안 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연걸, 아주 흑인 장수가 진두지휘에서 신할 평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신전을 지었는데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결국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아니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서 아주 그 다음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석유에서 나오는 역청 단단한 역청으로 탑을 쌓는데 아주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도전해 오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말이 다르고 중국말이 다르고 일본말이 다릅니다. 가는 곳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 말이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엄이 하나요. 예. 구엄이란 말이면 입구자 소리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라. 또 언어도 하나였더라. 하나 있었는데 왜 나라마다 지방마다 말이 왜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알아들을 수 없게 했다. 그래 언어가 알아들어도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쫙 성 쌓는데 위에서 물 가져오느라 하니까 벽돌 가지고 올라가고 벽돌 가져오느라 그런 게 물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네가 왜 말로 해라? 네가 말로 해라. 왜 너 갑자기 무슨 말을 이상한 말을 하느냐? 왜 혀가 꼬꾸라졌느냐?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미 급한 사람부터 슬슬 기누르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짝지어가지고 예? 흩어져 살았다. 예. 세계적으로 언어학자들이 도대체 이 수없는 언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많은 애국어가 생겼느냐? 그거를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때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아 창세기 11장에 있잖냐 그렇게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고 고학자들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언어학자들이 창세기 11장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통일을 했습니다. 이 많은 외국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때부터 외국어가 생겼다. 그 인증해 줍니다. 우리나라 국어학자들한테 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신앙과 사실이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벨탑을 보면 아마 이런 방법으로 쌓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게 추상도입니다. 요거는 바벨탑을 쌓던 그 터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신할평지 여기 보면 여기 벽돌 보이죠? 그 다음 새까만 역청으로 넣어서 내지 넣어서 쌓는 게 보이죠? 예.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바벨론 시 복원된다 성경 속에 바벨탑을 세워 관광지로 만들고 원형 극장인 알렉산더 유물을 전시해서 떼돈 벌겠다고, 벌어보겠다고 이라크 정부하고 일본 경도대학하고 공동 추진해서 1980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9일자 동아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바벨탑도 재건시키고 바벨론 시도 재건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바벨탑 세우도록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해 이란과 이라크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8년 동안 머리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쌀 시간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일본 경도대학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바벨탑 쌓자 또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컬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휴전이 되니까 또 이제 또 불러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는 막 다국적 군대를 모아다가 아주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 땅속에 숨어있는 끄집어내가지고 괴장인에 처형시켰죠.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해놓은 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두겠어요? 안 두십니다.
바벨탑 얘기가 일어났던 곳은 이곳,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포함한 고대 역사가들은 모두 바벨탑의 잔해를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계속되어 이라크에는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론의 보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시날 땅은 20세기 바로 직전 진지한 연구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화로 간주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세기 초반의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생긴 서령 문자 점토판을 수천 개 발굴했죠. 이집트, 시리아, 히타이트 그리고 허리한 왕국의 이름 점토판에는 각기 다른 발음으로 시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최근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바벨탑의 위치로 추정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시에는 이 탑의 모형이 느부갓네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요.
오늘날 세계에는 대략 5천 개의 언어가 있고 50에서 200개의 독립적인 어족이 있습니다. 이 어족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도 유럽어족의 기원은 기원전 약 3천 년, 대략 바벨의 시기죠. 그 후에는 텅 빈 벽과 부딪히게 됩니다.
네, 저는 바벨탑 이후 한 세대 안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족이 생겨났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것은 광주리 정방형이라는 것입니다. 광주리 정방형은 생물학자들이 유전학 정보의 분포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모든 종족에 따른 피부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까지요. 단 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세계 인구 증가는 이곳 근동에서 주로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서 시작됐었다는 것은 인류학 상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의 인구 변화가 이곳에서 바벨탑 주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현대 인류학적 증거에 의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고대인들은 그들이 바벨에서 세워진 것을 다시 세웠고 그 증거는 세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건축되었던 고대 수메르 지역에 세워졌던 지구라트의 형태는 세계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라미드들은 지구라트와 똑같죠. 그들은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중앙아메리카에도 있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있습니다.
바벨탑 얘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폐허는 이라크의 모래 밑에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촬영된 필름에서 고대 바빌론의 재건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가장 아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기술자들과 건축사들, 고고학자들은 도시가 다시 한번 번성하리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건물 몇 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또한 바벨탑의 완벽한 재건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바빌론과 전설적인 바벨탑을 다시 짓는 동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 시를 복원하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옛날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망했던 그 영화를 다시금 자기가 한번 재현시키 보려고 하다가 자기 명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예,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해본 적 한 사람도 없더라. 시편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냐? 바로 바벨탑을 쌓고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름지기 다 하나님과 등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줬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복의 약속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과 저주.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후대하는 나라가 잘못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집트.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이나 넘어 종살이로 부리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지금도 아주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문명이라면 대단한 문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서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망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덮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예,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범사에 많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40여 명이라 그랬는데 그 40여 명이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면 다 기절하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걸 이적이라 그럽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그렇죠?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내용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 말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못하게 그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구원을 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단순히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메시아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는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86년 동안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들은 강대국 속에서 억눌려 살아온 역사를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거지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6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다스림을 받고 억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왜? 성경의 메시아의 상이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로 나타나 있어요.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로. 예. 첫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이, 첫째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고난의 메시아 상이 약속이 되어 있고 구약에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메시아의 상이 또 여러 차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고난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광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강림해서 천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메시아가 초림의 메시아요, 영광의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인데, 그런데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짓밟힘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또 우리 그 그리스도가 또 고난의 메시아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건 안 잘못된 것이다. 영광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왕권을 가져와서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들 마음에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고난의 그리스도는 그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가,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징이 뭐냐? 기적의 흥망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과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두 번째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동과 세계 분쟁의 핵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된 이스라엘 땅의 민족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역사는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로마 제국에게 철저히 지배받으면서 로마에게 굴복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강력한 로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지 그들은 삐타면은 그냥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을 혹시나 우리의 왕이 되려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아 보려고도 했던 때도 있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왜 예수님이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었잖아요. 뭐 죽은 자를 살리지요. 안진병을 일으켰지요. 예? 뭐 모든 병자를 고쳤지요. 500여로 5천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지요. 예? 그러니까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예, 우리 왕이 되면은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고 병들어 죽을 염려도 없겠다. 나라가 예, 해방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두고라도.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강제로 그냥 왕을 삼으려고 강제로 모시다가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피 해가 야, 저거 아니다. 예, 저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예? 아이 우리가 왕을 안 삼으려고 그래도 나서서 왕이 되려고 나서든지 이렇게도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도 도망가니 지금 무슨 왕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그냥 뒀다가는 유대 종교가 대단히 피해를 입겠다 해서 없애버리자고 결론을 지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귀히 여기더라. 한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이제 읽은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비겁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쓰다가 자기 모가지 날려갈 것 같으니까 그냥 얌치같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데 피값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못 받겠다. 너희들이 받을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옳소 우리한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분 좋더니 물동원을 해가 손 씻고 아나 너희들이나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값을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받았느냐? 자그마치 1900년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1900년 동안을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유대 민족으로 대대로 받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왜? 그들이 스스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안 돌려줄 수 없게 돌려줬죠.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9쪽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죗값으로 그 죗값으로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면 자기 낳은 자녀 자식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해방치 아니하고 그 땅을 항묵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유태인들을 전 세계로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학살을 말합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가나안 땅, 적각불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황폐하며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리라. 황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대로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올 불과 몇십 년 후에 닥쳐올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외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에 예언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보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게 그 환란을 받았는지.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플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주사, 송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작센 하우젠. 실로센 브루크. 베르겐 벨젠. 마트 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예.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가 왜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 외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 푸른 나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버리는 죄값이 저렇게 호되게 받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한 죄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라. 그래서 이번 집회 오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어가며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앞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약속하신 성경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거의 역사가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의 역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 마음이 마음과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예수님을 저버릴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저버린 죄값이 얼마나 호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